매기 성경 강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마음과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2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될 때, 특별히 그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그 일을 명령했다는 것, 그것을 이 바울은 아마 살아가면서 평생 잊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고요. 또 아마도 바울이 회개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관점이고, 미규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든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22장 21절 22절로 또 여러분들을 모시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고백들을 쭉 하게 되니까 이 고백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살려서는 안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뭐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말하도록 이방세계에 보내졌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란 말을 입에 담자마자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전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휴즈에 이 딱 반응이 오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더 이상 그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23절 24절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히브리 말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했고, 이 말한 내용을 천부장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라 하는 거죠. 그래 폭도들이 그래도 막 격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도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바울이 분명히 뭐 큰 죄를 져도 큰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그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신문을 합니까? 채찍질을 가함으로 이 문제의 진상을 한번 밝혀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이래가지고 그냥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래서 지금 핍박하는 거거든요. 또 천부장은 그가 반역자들의 지도자인 애굽인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이제 채찍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시민권을 채찍질하려는 백부장에게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2장 26절로 28절까지를 보시죠.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천부장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아두었다가 혹은 자유를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군대에 들어가 이제는 천부장이 되었던 건데, 그런데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을 뭔 죄를 지었는지 이것 확인치도 아니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으니, 또 그 사실에 대해 바울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29절로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볼게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자기가 지금 고귀한 신분의 사람을 잡아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의 그 신상, 인적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요. 바울은 헬라어를 말하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바울은 불량배 같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는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나는 바울을 보통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겠고 우리는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아마도 정식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제사장들과 온 공회 회원들을 쭉 불러 모으고 당신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묻든 어떤 이유냐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바울은 로마 제국의 전도자가 되는데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라의 학문적 연마를 통해서 이 바울이야말로 국제적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마침내 로마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단지 그의 로마 시민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2장을 마치고 23장을 살펴보겠는데, 바울은 이제 죄인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붙잡힌 바울의 생애를 이제 순차적으로 쫓아가게 될 것인데, 이 23장부터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는 몇 명의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울은 상고함으로써 더욱더 로마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는 로마로 보내지기 전에 그곳 감옥에서 약 2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보내는 거죠. 바울은 과연 예루살렘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야 했었은 건가요? 아니면 가지 말았어야 했던 건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실수한 거다. 정말 여러분 실수한 겁니까?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23장을 보면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체포되었고 또한 많은 고난을 받은 것, 그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을 지경으로 맞았던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서 바울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며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매우 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도 없고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3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 어떤 분들은 그것은 실수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찬양 전에 가져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아주 예외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러한 체험은 값진 것이고 또 좋은 것이지만 그러한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믿음에 의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며 지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했으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때리려고 했었는가를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매질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는 바울이 헬라를 잘 구사할 줄 아는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고학력자였으며 국제적인 신사였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구성된 산헤드린이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이제 천부장이 허락한 가운데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산헤드린에게 자신의 위치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때 주님은 바울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를 후원하시는 거죠. 그 후에 우리는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 때문에 그는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도록 가이사랴로 또 보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죄인으로서의 바울의 감동적인 체험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을 좀 더 특별히 주목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제사장, 뭐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다음에 공회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뭐 형제들아 이러면서 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이랬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무례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자라는 말이죠.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로마의 법률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재판장에 서게 될 때까지는 처벌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지 어떤 죄로 인해 체포되고 고소되었다고 해서 그를 학대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법률은 사실상 상당하고 고의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과 예수의 처형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 법률도 바꾸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공의는 그 법률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답변합니다. 바울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소심하게 만드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겸손과 온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굴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 사람을 회칠한 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모세의 율법 위에서 나를 판단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 스스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따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울 역시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재판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처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모든 재판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뭐 바울을 때리라 뭐 어떻게 하라 하니까 바울이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어 4절을 보십시오.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바라보자 곧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았던 거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그렇다고 하면 의복도 알 수 있고 사람 이름도 또 얼굴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몰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본 다음에 안질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잘 볼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앞에서 누가 서 있는지 그 사람을 분별,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보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미안하다. 지금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실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분명히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직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권위를 존경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로마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그리고 네로가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을 때 이것을 썼다는 것은 엄청난 생각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6절로 가보세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의 아버지 역시 바리새인이었고요. 아마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이 두 당 사이에 불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재판을 어찌 보면 요즘식으로 표현해 보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신학적 논쟁의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두 그룹은 뭐 서로 목청을 높이면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뭐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인도해 나아가는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 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